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88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죠. 그때부터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를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죠.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그때 하나님의 영, 이 영이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창세 때부터 성령께서 이 지구상에 임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창세기 1장 26절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들자. 인간은 참으로 처음에는 선하게 창조가 되었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들을 넣어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가장 멋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넣어서 인간을 만드셨죠. 그게 우리라고 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즉 삼위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모여서 서로 의논을 하셨죠. 그러면서 직접 인간을 손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곳곳에 임하셔서 역사를 해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원래 하나님의 일은 타락한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목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성령께서 계속해서 창세 때부터 역사를 해오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 성령 사건과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임하게 하실 때 누구에게 임하게 하셨냐면은 딱 필요한 한 사람, 모세라든지 또 다윗이라든지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몇몇 성도들에게만 임하셨던 것이죠.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는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은 물붓듯이 부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 다음 표현을 보면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담당한 한두 사람에게만 임하셨다면 신약에는 물붓듯이 사모하는 마음이 낮아진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엄연히 이런 면에서 다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에게, 다락방에 있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만약에 그 때가 시점이 구약이라면은 성령께서 베드로에게만 임하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렇지 않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 그대로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지 않은 곳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교회 또 성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여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성도들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이와 같이 아주 강력한 또 신비로운 이런 뜨거움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죠.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이와 같은 성령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라고 했습니다. 비둘기와 같은 성령, 바람과 불처럼 임한 것이 아니라 평화와 고요의 상징인 비둘기의 모습으로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일한 성령인데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과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의 그 모습이 체험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이후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또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느냐, 불덩어리와 같이 임했느냐, 아니면 비둘기처럼 임했느냐라고 하면서 잘잘못을 따지고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죠. 개개인에게 따라서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에게는 뜨거운 불처럼 임하기도 하고 태풍처럼 강력하게 임하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새벽의 고요처럼 아주 잔잔하고 고요하고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그렇게 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개인 개인에게 임하시는 모습은 다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은 즉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면은 공통적인 결과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했다면은 성령 세례를 내가 받았다면은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삶이 결과적으로 모두가 다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혼동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 세례를 달라고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이 글자가 다른 것처럼 그 의미 자체가 다 다른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우리 결혼 생활로 조금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결혼은 배우자와 딱 한 번 하는 예식입니다. 결혼을 한 사람이 기분이 좋다고 우리 매년마다 결혼식을 올리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은혼식, 금혼식은 또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결혼은 배우자와 평생 단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예식이죠. 그러나 사랑은 일회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매일매일 부부는 더 깊이 사랑해야 되고 날마다 사랑의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딱 이와 같이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은 성령 세례로 비유가 되고 사랑은 성령 충만으로 비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는 서로 평생 사랑하면서 지내기를 애써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는 평생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기회가 될 때마다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이 그 삶을 황폐하게 만들죠. 성령 충만함이 없는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의 삶은 그 영성을 황폐하게 만들어갈 뿐입니다. 부부의 지속적인 사랑이 결혼 생활을 풍성하게 나가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이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의 그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한 가지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위에서부터 임하는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 답변을 해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가 무엇입니까? 퀴리오스,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던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거죠. 저 예수님에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단순한 입으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신 것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누가 들어보면은 정말로 어리석은 말이죠.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가 너랑 무슨 상관이 있고, 그가 십자에 달려 죽은 건 그의 죄로 인해서 죽은 거지 그게 무슨 나의 죄와 무슨 연관이 있겠느냐. 정말로 들어보면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그것도 1, 2년 전도 아니고 2000년이 훨씬 넘은 그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믿고 있다는 것, 이것은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믿어지게 해주지 않는 이상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급하고 강한 그런 바람 소리를 듣지 못하고 불덩이를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뜨거운 체험을 했던 분들은 아, 나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했다라고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그것이 성령 세례다라고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처럼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언제 성령이 임했는지 따져보면은 저는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임하심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 내가 거듭났는지, 언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믿어진다면은,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진다면은, 그분이 올라가신 그 천국이 믿어진다면은 이것은 성령 세례가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이고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주셨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중심으로 살고 있다가 이제 나는 예수님 중심으로, 나의 주님 중심으로 나는 살아갈 겁니다 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나오셨다면은,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죠. 이제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치 결혼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사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과 사랑하며 대화하며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는 내가 곧 길이요 제대로 된 인생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엉뚱한 길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제대로 된 인생의 길 위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길에 가 있으면은 계속해서 괴롭습니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니지. 그러면서 결국 기도하면서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위에 서 있도록 인도를 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요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살게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마음이 괴롭습니다. 생명이요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의 그 인생을 보면은 그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 위에 서 있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그 길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서 사는 성도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했죠. 즉 성령과 동행하면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게 있으면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신비한 능력은 없어도 청산 유수처럼 그렇게 기도하지는 못해도 매사에 예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참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걸어가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일기라고 하는 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령 충만한 삶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너무나도 기대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사탄의 시각으로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또 조금 더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탄의 일기에 나와 있는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정말 그 녀석이 싫다. 그래서 나는 사탄을 말합니다. 그 녀석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죠. 난 정말 그 녀석이 싫다. 그런 녀석은 처음 본다.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열심히 하는 것은 봐주겠는데 하지만 왜 기도를 한 시간씩이나 하느냐 이 말이다. 도대체 기도를 하는 멍청한 녀석들은 이해를 못하겠다. 기도할 시간에 좀 더 전공 공부를 한다든지 좀 더 좋은 일들을 하면 기도보다 더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를 경험할 텐데 도대체 왜 멍청하게 무릎 꿇고 한 시간씩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사탄이 성도에게서 정말로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잠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시간 정도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탄이 싫어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도 내용이 그 모양, 그 꼴이냐 말이다. 도대체 자기를 위한 기도가 별로 없고 자기와 상관없는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느냐 이 말이다. 더 이해 못할 일은 그 녀석 맨날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이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사탄을 미치고 환장하게 만들어버리려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원수가 될 만한, 미워해야 될 만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환장한다라고 그러면, 내가 맨날 기도할 때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집어넣어줘도 도대체 무식한 건지 단순한 건지 알아듣지를 못한다. 내 살아생전에 그렇게 무식하게 기도하는 놈 처음 본다.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다 이거다. 왜 말씀을 그렇게도 꼼꼼히 보냐 이거다. 대충대충 보고 대충대충 생각하면 될 걸 가지고 왜 말씀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묵상을 하느냐 그 말이다. 성경은 그냥 삼국지나 도덕책같이 좋은 책들 중 하나로 여기면 될 것인데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성경 말씀을 대충대충 읽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읽고 되새기고 묵상하는 것, 사탄이 그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거죠. 왜?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더 환장하겠는 것은 묵상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다.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지. 그 친구가 성경을 보더니만 자기도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막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 부하 중 한 명을 보내서 좀 타일러 주었지. 아직 아니야. 좀 더 시간을 봐가면서 하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는 더욱 확신이 있는 듯 멍청하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에게 핍박을 줬지. 아픔도 겪게 하고 실망도 주고 야유도 듣게 했고 처음에는 좀 쫄더군.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 그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은 하늘에서 상이 더 크다는 거야. 여러분, 사탄이 무엇을 싫어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 정말로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제일 짜증나고 힘이 드는 건 그 친구에게 실패를 줬을 때야. 실패를 주면 그 녀석이 좌절할 줄 알았는데 더 잘 일어나는 거야. 꼭 오뚜기 같이 말이야. 내 비록 예수가 오기 전까지만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이 녀석을 엄청 괴롭히려고 맘먹었거든. 그런데 그럴수록 이 녀석은 더 강해져. 그래서 그 친구에게 성공을 좀 줬더니 그건 좀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그것도 좀 지나니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야.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 그래서 내가 그 녀석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많은 노력을 해봐도 하나님이 그 녀석과 함께해서 내 한계를 많이 느껴. 내 고민은 그거야. 난 사실 고민을 안 하거든. 다들 내 말을 너무나도 잘 듣더라고. 내가 가진 것들을 다들 좋아하고 즐기는데 그 녀석은 글쎄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그 녀석 얼굴만 봐도 이젠 짜증이 나. 그리고 솔직히 말해 조금 무서워. 뭐라고? 내 힘으로 그 녀석 하나도 못 이기냐고. 물론 한 주먹거리도 안 되지. 근데 그 녀석이 조금 똑똑한 것 같아. 그 녀석 절대 자기 힘으로 나와 싸우지 않더라고. 항상 도망치지. 그리고는 예수 뒤로 숨어서 싸우는 거야. 늘 예수에게 기도하고 그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나도 답답해 죽겠어. 예수만 아니면 단숨에 끝나는 녀석인데 글쎄 도무지 얼굴을 드러내질 않는 거야. 정정당당히 겨루어 보자고 해도 도대체가 말을 안 들어. 이제 알겠지 내 고민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관점에서 쓴 일기입니다. 사탄이 무엇을 가장 싫어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죠.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있든지 또 아픈 일이 있든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다가 좀 야유를 당해도 기뻐하는 것,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 상이 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늘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사탄이 감당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그랬죠. 각 사람 머리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성령이 임하실 때에 불의 혀와 같은 모습, 사람의 이 혀와 같은 모습에 불의 형상이 그 머리 위에 임했겠습니까? 그 불의 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누구의 혀이겠습니까? 이 혀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무엇으로 드러나냐 하면은 말을 들어보면 드러납니다.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려면 내 입술을 통해서 무슨 종류의 말들이 나오는가, 어떤 말이 나오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흘러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흘러흘러 넘치는 것이 충만이죠. 물 충만은 그릇에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이, 그래서 주변에서 아, 저 그릇에는 물이 가득 채워져 있구나, 그래서 흘러나오는구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흘러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압니다. 1차적으로 무엇을 보고 아냐면은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압니다. 아, 이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 이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은혜롭구나.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은 우리의 입술을 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툭툭 튀어나오고자 하는 잘못된 말들에 대해서는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자꾸만 밀어두시는 그 말씀은 내 입술을 열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흘러흘러 나오도록 해주는 것이죠. 이런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는 반드시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흘러나오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이죠. 우선 저는 성령 충만을 잘 받지를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는 교회에 성령이 임하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하늘에서 바람과 같이 강력한 또 불의 혀와 같은 이 모습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제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구약에 예언을 해 놓으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죠. 이것도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사건도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죠. 이것도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 교회에는 이제 사모하면서 간구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성도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자꾸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시대가 바로 이 초대교회, 그리고 신약시대, 이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시는데, 우리 가운데서 넘쳐 흐르면서 우리의 입술이 제일 먼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런 입술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